저는 느헤미야 5장 말씀으로 최선을 다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성벽이 건축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는 이 건축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그 담당했던 지역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방인들의 방해를 받았던 것들이 3장과 4장에 언급되어 있고 또그 이어서 오늘 본문 5장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유다 백성들이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가 점점 수면 위로 막 드러납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한 이 해결 과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한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 느헤미야서를 본문만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를 다 읽어야 본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과 너무나 같다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성품이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져 가는 이 과정 속에는 참 여러분 마음과 같지 않게 많은 방해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지요. 본장의 사건을 보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처리해야만 했던 거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 그만큼 성벽 건축이 중요한 일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아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변화도 진정으로 시급한 문제라는 이 사실을 느끼면서 여러분들 설교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증언한 바와 같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위치에서 이 백성들의 이 원망하는 사회 문제, 또한 백성들이 고통하며 부르짖고 있는, 갖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내적인 문제들을 이들 앞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갔었는지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보면 전통적인 과오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책임으로 수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통적인 과오라 하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이 외국인의 언론에서 한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촌지를 요구하는 사회라라는 비판적인 글을 올렸었습니다. 여러분 촌지 한자로 마디촌과 그다음에 뜻지자지요. 자,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는 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부정부패가 많다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켜서 내놓은 이 뉴스이지요. 사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촌지가 정말 있고 또 와이로라고 하죠. 일본 말인데 이 와이로라는 이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빨리빨리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뒷돈을 줘야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 의식. 지금 여러분들 다 조금씩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안 해봤겠지만 하여튼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았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뭐할 때도 보니까 전화 한통 하니까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준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백, 돈,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자, 처리도 돈탁 뒤밀어주면 빨리 할수 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자기 직위가 높은 자리에 오를 때는 그 직위나 직무를 이용하여서 당연하다는 듯이 급행료를 요구하지요. 급행료를. 네! 이렇게 하지 않지만 아주 교묘하게 밀잖아요. 여러분, 익스프레스웨이. 레귤러 차보다 익스프레스가 훨씬 비싸죠? 급행료. 예,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때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사회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자, 15절을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갖고, 자, 백성들의 돈도 물건도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자신들이 더잘 먹고 잘 사는 데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이 강요하며 빼앗아 갔다라는 말입니다. 주어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때에 그러니 그 당시에 백성들의 사정이 충분히 짐작이 되지요. 자, 본문에 또한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사정은 돈을 빌려서라도 토지세를 황제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자, 포도원이나 집을 저당 잡혀서라도 곡식을 심을 수도 없어요. 심을 씨앗도 없기 때문에 땅이 있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뭐 집이나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라도 곡식을 얻어야 할 그런 형편이었을 만큼 총독과 관리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여서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아주 여념이 없었은 그때에 부자들은 이자돌이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집과 자녀들까지 저장 잡혔어도 그러한 그때에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가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직에 탁 올랐다고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행하실 것 같습니까? 아, 나도 뭘 만났네 이러지 않겠어요? 기회는 지금 나에게도 왔구만 이러실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마음껏 휘둘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력과 힘을 다른 총독들과는 다르게 사용했다라고 지금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지금으로 말한다면 장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종자들까지도 모든 종자들까지도 함께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12절의 도서에서 보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로 맹세했고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총독으로서 자기 녹봉 받고 잘 청렴 결백하게만 했어도 충분히 존경받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녹만 받아도 잘 살 수 있고 평안하게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맹세할 정도, 또 녹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자신이 직접 가서 헌신했다라는 이 느헤미야 행동은요, 당시 이 상류층 인사들에게는 심한 반발을 살 수도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떡하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류사회들은요, 주로 이런 청렴 결백한 사람이 있으면 한 명 쓰러뜨린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위치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총독의 권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 힘을 사용했다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으로 이러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란데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딱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현재와 이 미래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런 고백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을 때에 세상 것과는 타협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것 정말 밝히고 따라가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삶, 설령 높았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이런 청렴 결백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모범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형편과 직에 있던 상관없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사람들의 일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갓난아기 빼놓고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아이들부터 장성한 어른, 뭐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굴곡이 있습니다. 높임을 받을 때가 있고 또한 때로는 내가 의도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리는 그런 낮은 대로 취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것이에요. 14절에서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자, 정말로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음을 지금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높여주실 때가 있는 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느헤미야처럼 높은 지위에 권력에 올라가는 뭐 같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능했다라고 지금 우리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백성들을 이 정도로 사랑하는 지도자,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받게 합당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의 관심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지기를 책임으로 수용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 이것을 기대하고 기대를 걸고 자신의 힘과 그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느헤미야가 다른 삶을, 사람들을 이 섬기는 삶을 살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살려 했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면요, 깨끗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총독으로 딱 됐을 때에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셔도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매일 음식으로 대접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자리에 있으면요,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대접할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 정부의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재산을 들여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그냥 평탄한 것만 있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작은 부정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유익에도 눈을 돌리지 아니하였고 내 작은 거 있는 것이라도 다 베풀고 봉사했던 삶이지요. 결코 이 일이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의 일이야 쉽지요. 남의 일이야 쉽지요. 느헤미야는 분명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했기에 백성들이 필요를 채워주었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 줬습니다. 재능을 투자하고 물질과 자신의 전생애를 그러하였기 때문에 드리면서 살아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이 모범된 지도자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의 잘됨을 위해서 이미 사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권위를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 하라,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당신의 권위와 이 특권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희생보다 이익보다 희생을 더 하라고 이미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그 종의 의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특권은 가지되 종의 의식을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이 있어야 영원히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래야만이 아브라함의 족속다운 후손다운 아브라함으로 남게 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19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는지 우리가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유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고백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이 시간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분명히 은혜 가운데서 복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이 보상, 여러분 꼭 이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받들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한 이 일들을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해봤자 조그만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에게 뭐 은혜를 많이 베풔준들 그 사람이 베푼 만큼 다 갚을 수도 있겠으나, 더 갚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거 볼펜 하나 좋은 거 하나 받아채십시다. 뭐 어디다 놔둔지도 모르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는 것은 지금 이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사, 영원부터 영원 대신 주님이 기억하사 베풀어 주신 잔다잖아요. 그러니 천대까지 복이 이를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낙심될 때 너무나 많지요. 많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참 낙심이 한번 된 적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시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위해서 많은 것을 주었을 때에, 마음을 다 주었을 때에 뭐 특별한 보상이 아니라 아 진짜 해도 너무하네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마음 들었을 때에, 또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도 보상이 없다,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해도 너무하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또한 너무너무 처음 해주었는데도 해도 너무하네 이럴 때, 정말 지속적일 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하고 낙심이 들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래, 당연하지. 섭섭한 건 당연하지. 아,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로합니다. 물론 너무나 좋지요. 그 위로 받아보아야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나 가든가요? 그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 그 섭섭한 마음, 우리를 끝까지 섭섭한 마음으로 끌어가기만 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이 사실을 깨달으셔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때 느헤미야는 낮아진 삶을 살았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서 너무나 많은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자신이 섬기고 수고한 것을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던 그 믿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존경을 받고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축복을 얻는 사람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은 모범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은혜를 얻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 세상에 팽배해 있는 이 전통적인 각오에서 정말 과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면서 그냥 주님 경외함으로 쭉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조금만 믿겨 나간다면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 개의치 않게 돼요. 왜냐? 내 형편만 보이게 됩니다. 내 어려운 것만 커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생각대로 나에게 주어진 힘을 남용하기가 쉽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여러분 자신 속에서 느낄 것이고 여러분은 주위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 고백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주기에 맞는 삶을 살려는데 눈을 돌리는 것보다 아니면 주기만큼 힘을 과시하려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베푸실 것에 기대를 걸고 여러분께 주어진 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에서 나와 내 형제들이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15절에서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과는 달리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한 것도. 그리고 16절에서도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고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라는 이 고백. 바로 이 고백이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 자세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영원한 상급, 영원히 있을 상급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진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총독의 자리를 벼슬로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소명의식 속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는 마음으로 현재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매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이 영원한 이 상급을 받기를 제가 축복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이다 생각하고 내가 그러면요 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나. 아멘.